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5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사는 이미 북한 인권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시점이지만 우리는 무장 대립에 대한 선동 증가만을 목격하고 있다며 증오와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성명들은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개선시킬 기회를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는 인권을 포함해 긴장을 줄이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북한을 비롯한 관련 정부들이 유엔 헌장에 따라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큰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이번 긴장 증대의 원인으로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은 물론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미국의 항공모함을 지목했습니다. 다만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와 각국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2006년 이후 5번의 핵실험을 감행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정기적으로 발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유대인 대학살을 의미하는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맞아 반유대주의와 증오에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편견을 없애고 증오를 비난하며 증언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유대인과 함께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훌륭한 친구이자 파트너와도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히틀러 시대를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라면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홀로코스트를 추모하며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히틀러의 행동과 비교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가짜 언론이 장벽에 대한 나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라며 장벽은 세워질 것이고 이를 통해 마약과 인신매매 등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관리들의 말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설치 공사를 위한 예산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정부 폐쇄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임시 예산이 만료되는 오는 28일 자정 전까지 남은 회계 연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장벽 설치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설치 계획을 늦출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분리주의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25일 300만 명을 어둠에서 지키도록 도와주기 위한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전기 공급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앞서 24일 채무가 쌓인 반군 장악 지역에 전기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현지 언론은 이날 자정쯤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5년 러시아와 유럽 중재로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체결된 평화협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3년에 걸친 내전 기간 9,900여 명의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전선을 넘나들며 무역과 수도, 전기 공급이 계속됐으며 완전히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란에 억류돼 있는 미국계 이란인 부자의 석방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이들의 변호인이 요청했습니다. 이란 법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시아마크 나마지 씨와 그의 아버지인 박퀘르 나마지 씨에 대해 간첩 행위와 미국에 협조한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변호인은 25일 이란 핵합의 이행 검토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대표단에게 나마지 씨 부자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누구나 생을 다하지만 역사는 영원히 산다는 옛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을 다하면 사라지지만 그 존재와 함께했던 역사는 끝까지 남아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말인데요. 최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그늘 아래서 소풍을 즐겼던 수령 600년 된 떡갈나무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사했다고 합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심어져 있던 이 나무는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떡갈나무 가운데 하나인데요. 독립전쟁이 벌어지던 1700년대 초 조지 워싱턴 당시 장군과 프랑스 출신으로 독립전쟁에 참전한 마르키스트 라파에트가 소풍을 즐기면서 나무 그늘 아래서 쉬었던 일화로 유명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30미터가 넘는 키에 둘레만 5미터가 넘었던 거목인데요. 그 수명을 다하고 아쉬움 속에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워싱턴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 사라진다는 아쉬움이 컸지만 이미 이 떡갈나무에서 나온 도토리로 새로 나무가 심어져서 그 명맥을 아쉬우나마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지 워싱턴도 또 떡갈나무도 쓰러졌지만 그들의 역사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5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밤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6도에서 19도, 신의주 6도에서 1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에서 21도, 함흥 5에서 21도, 끝으로 청진은 5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파파 위니의 노래입니다. I can't stop loving you.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Happ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적고 한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의 외교 청사를 화요일 강요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즉각 반발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고요. 미국 정부가 이달 초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과 관련해서 시리아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훈련이 다음 달에 실시되는데요.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든 데다가 훈련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화요일 이 외교 청서를 공개했군요.
네, 일본 외무성이 2017년판 외교 청서를 화요일 강요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외교 청서란 일본의 외교 정책 방향, 수행 계획, 또 주요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현황, 평가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인데요. 얇은 책자인데 이 푸른색 표지에 쌓여서 공개되곤 했기 때문에 청서라고 합니다. 올해 일본 외교 청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역대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일본 외교 청서에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네, 일본 외교청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베 신조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고한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는 미국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국이라고만 적었었는데요.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이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를 더해서 진일보한 관계에 이른 걸로 평가한 겁니다. 역대 외교청서에 이렇게 외국 정상의 이름을 거론한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일본이 미국 새 정부와의 관계를 어느 때보다 중요히 여기는 걸로 해석됩니다.
예,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중국은 올해 약 1조 400억 위안, 미화로 152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책정해서 사상 처음 1조 위안을 넘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주변을 계속 침범하는 등 이 동중국해 주변에서 충돌의 소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개선의 흐름이 보인 1년이었다면서 담담하게 기술했습니다.
네, 이 센카쿠 열도 말고도 일본이 이웃나라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는 북방 영토를 놓고 또 한국과는 다케시마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 외교청사에서는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방 영토 반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 도쿄에서 있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이 쿠릴 사계섬 주변에서 공동 경제 활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걸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다케시마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 펼쳐서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까지 추가했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고요?
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한국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게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면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진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한국에 항의했습니다.
예, 한국 측은 이 같은 외교 청서 내용에 대해서 즉각 반발했죠.
네, 한국 정부는 화요일 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초치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과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자 북한에 대해서는 그 일본 외교청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네,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또 지금까지 탄도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한 사실을 명시하면서 일본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제적인 군축,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한국과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상대로 대규모 제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정부가 최근 이 화학무기 일종인 사린가스를 사용한 시리아에 대해서 월요일자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화학무기 개발에 관여한 시리아 인사 271명의 자산이 동결됐고요. 여행 금지 조치도 함께 단행됐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시리아 과학연구리서치센터 SSRC 관계자 271명의 미국 내 금융계좌가 모두 동결되고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시리아 과학연구 리서치 센터 이 SSRC라고 하는데요. 이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네, SSRC는 공식적으로 이 민간 연구소를 표방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사실상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위해서 생물 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SSRC가 시리아 정부군과 밀접하게 연계된 조직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는데요. SSRC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5년, 2007년에도 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을 받아서 두 차례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요. 또 바락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 관계자 일부 또 거래 기업 등의 소규모 제재가 진행됐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이번에 시리아를 제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내전 중인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의 반군 장악 지역인 칸시이칸에서 지난 4일 화학무기가 살포돼서 이 많은 어린이를 포함해서 90여 명이 숨졌는데요. 사태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화학무기 공격에 이용된 시리아의 공군 비행장을 타격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는 시리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번에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발표하면서 화학무기 금지 협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 2118호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아사드 정권과 즉 간접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제재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집권 공화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시리아 내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전임 오바마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준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영국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은 공식 환영 성명을 통해서 이번 제재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고 야만적인 행동을 하려는 다른 이들을 저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 또 러시아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여전히 화학무기 사건이 서방의 조작이라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군과 필리핀군이 다음 달 필리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군과 필리핀군 총 5천 명이 다음 달 필리핀에서 발리카탄, 이 어깨를 나란히라고 명명된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번 합동훈련은 연례적으로 해왔던 군사훈련이 아니라 대테러 작전, 그리고 인도적 구호활동으로 훈련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양국군 당국은 지난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해서 6,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초특급 태풍 하이안 같은 상황을 가상한 재난 대응 훈련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의 몰리코시나 공보관도 월요일 성명에서 이번 발리카탄 훈련은 필리핀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맞서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합동훈련의 성격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네, 지난해 6월에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자신의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서 인권 유린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반발하면서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우방이었던 미국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군의 필리핀 주둔이 자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영내 갈등을 촉발한다면서 미군 철수를 주장했고요. 또 미국과의 안보 조약들도 폐기하겠다고 위협해왔는데요. 아직 양국 간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애초에 미국과의 군사훈련 전면 중단도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군 지도부의 우려와 건의에 따라서 일부 군사훈련을 유지하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대신 이 중국이나 또 러시아에는 우호적인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요?
네, 지난주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유도탄 순양함인 바랴크, 또 군수 지원함인 페첸카가 이 필리핀 마닐라에 입항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나흘 동안 필리핀 해상에 주둔하면서 필리핀 해군과 각종 친선 교류 활동 그리고 합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군함의 필리핀 방문은 지난 1월에 이어서 이 3개월 만의 일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남중국해 합동 순찰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밝히는 등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예, 이번 훈련의 규모도 줄어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해의 경우는 미군 약 5천 명 그리고 필리핀군 4천여 명 해서 총 9천여 명이 참가했고요. 가상의 적군이 불법 점령한 정유가스 시설을 재탈환하는 작전 등 다양한 육해공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미군 약 3천 명이 발리카탄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미 군사 전문지 성조지가 전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이 병력 감축과 관련해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프랭크 세이슨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반드시 인도주의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결코 군사훈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 지출안 합의 시한이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과 관련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부 지출안 문제 먼저 전해드리고요. 소니 퍼듀 전 조지아 주지사가 상원에서 농무장관 인준을 받았다는 소식, 또 아칸소주가 하루에 사형수 2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단행한 소식, 또 미국 8학년 학생들의 미술 음악 성적이 8년 전과 비교해서 별 변화가 없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해서 태도를 바꿨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보수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벽 건설 예산 문제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9월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건데요. 이 백악관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는 토요일 29일 0시를 기해서 예산이 동의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의회에서 남은 회계연도에 대한 이 지출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쌓는다는 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실제로 이것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 건설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예산으로 건설하고 어떤 식으로든 멕시코 정부가 갚게 하겠다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계획인데요.
네.
의회에서 논의 중인 현 회계연도 예산안에 지출안에 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고요. 이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난다면 공화당의 책임이라면서 강하게 나오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As far as keeping the government open, I think we want to keep the government open. Don't you agree?
네, 이 다들 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는 원하지 않는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으셨는데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 증액과 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경비 강화를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폐쇄 사태 없이 지출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연방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는데요.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말했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도 이 장벽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 장벽 건설 예산이 지출한 논의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장벽 건설이 비도덕적이고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또 효율적인 방안이 못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국토안보부는 장벽 건설에 최고 2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절반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100억 달러 정도면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예산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가짜 언론이 장벽에 대한 나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장벽은 세워질 것이고 이를 통해 마약과 인신매매 등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온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야 이 농무장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이 월요일 소니 퍼듀 농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87대 11로 승인했습니다. 퍼듀 농무장관은 올해 만 70살로 수의사 출신인데요.
예.
조지아 또 주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조지아주 하면은 뭐 많은 사람이 복숭아라든가 뭐 땅콩 등 이 농산물을 떠올리는데, 하지만 조지아주가 이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중서부 출신 상원의원들은 퍼듀 장관이 주요 농업주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결국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퍼듀 장관을 지명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인준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까?
네, 퍼듀 장관의 이 개인적인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장관 등 이 주요 공직 지명자들은 윤리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려면은 이 개인의 재정이라든가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이 퍼듀 장관이 사업 관계가 좀 복잡해서 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말에야 재정 증명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인준을 받은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15개 부서 장관 지명자가 모두 인준을 받은 건가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인준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 남아있는데요. 이 알렉산더 어코스타 노동장관 지명자입니다. 이 어코스타 지명자는 법조인 출신으로 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 법무 차관보를 지낸 인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이 노동장관으로 지명했던 앤드루 퍼즈더 씨가 개인적인 문제로 이 사퇴를 하자 이 어코스타 씨를 새로 지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남부 아칸소주로 가보겠습니다. 아칸소주가 최근 사형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월요일 한꺼번에 두 사람에 대한 집행을 강행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칸소주 당국은 이날 강간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잭 존스와 마셀 윌리엄스를 약물 주사 방식으로 처형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두 명에 대한 사형이 한꺼번에 집행된 것은 거의 17년 만의 일인데요. 두 사형수의 변호인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집행을 막기 위해서 이 법정에 호소를 했습니다만 법원이 집행유예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이 아칸소 주 당국이 이렇게 하루에 두 명씩 사형을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아칸소주가 확보하고 있는 마취주사제 미다졸람의 유효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미다졸람은 사형수가 의식을 잃게 해서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약물인데요. 이 앞서 제대로 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사형수가 고통을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서 이 약물 주사 처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존스에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이제야 인생의 한 장이 마무리된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이 집행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아칸소주는 원래 이달 말까지 11일 동안 8명의 사형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4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명의 사형을 집행을 했고 오는 목요일 27일에 나머지 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학생들의 예술 분야 학업 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그간 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교육통계센터가 25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 내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8학년 학생 8,800명이 지난해 음악과 시각예술 분야에서 보인 학업 성취도를 측정해봤더니요. 이 마지막으로 측정했던 지난 2008년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예. 음악하고 시각 예술이라고 했는데 이 시각 예술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글자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술이니까 미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학업 성취도를 평가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예를 들어 드리면 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입니다. 미국 작곡가 조지 거슈인이 작곡한 랩소디 인 블루의 도입부를 들려주고서 여기에 나오는 악기가 뭔지 맞추는 건데요.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네. 자, 이 부분이 아주 유명한 그 선율인데,
네.
그 이 부분에 사용된 악기가 이 클라리넷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조상진 기사 아주 음악적 소양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음악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측정을 하고 또 특정 음계에 있는 음을 몇 개나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항목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시각예술에서는 어떤 평가 방식이 동원됐습니까?
네, 가령 뭐 자화상을 그려보게 해서 학생들의 창조성을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특정한 그림을 주고 이걸 분석하는 능력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해 성적하고 8년 전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이 시험은 이 300점이 만점인데요. 이 지난해에는 음악은 147점, 시각예술, 그러니까 미술은 149점이 나왔습니다. 이 8년 전에는 이 점수가 모두 평균 150점이 나왔으니까 음악은 3점, 그리고 시각예술은 1점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변화가 없었다. 또는 진전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밖에 그 이번 보고서에서 눈길을 끌만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여학생들이 예술 분야에서 남학생들보다 여전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8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난해에는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중남미계 학생들과 백인계 학생들의 차이는 줄었는데요. 하지만 흑인 학생과 중남미계 학생들은 이 백인 학생들이나 아시아계 학생들보다는 여전히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별 차이도 눈길을 끄는데요. 미국 동북부에 사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우수했습니다. 그 밖에 조사 대상 학생 가운데 약 42%가량만이 지난해 예술 관련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493년 3월 15일 콜럼버스 일행이 스페인에 도착하자 국가적 영웅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항해 보고를 받은 이사벨라 여왕은 유럽 어느 국가들보다 먼저 식민지 점령을 주도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또다시 대서양을 건너 미지의 신대륙이 있는 카리브해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에 선원들이 지은 방어용 요새는 흔적도 없이 불에 타 파괴됐고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아요.
콜럼버스에 대한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콜럼버스는 1502년 9월 네 척의 배와 선원 150명을 데리고 마지막 항해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항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끝까지 자신이 개척했던 식민지 당국과의 불화를 씻지 못하고 1505년 스페인으로 돌아왔고요. 다음 해인 1506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콜럼버스를 따라 항해에 나섰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뛰어난 탐험가였다는 건 인정해요. 누구보다 호기심 많고 용감한 사람이었죠. 지구가 둥글다는 신념을 가지고 대서양 서쪽으로 아시아를 찾아 나선 그 배짱도 놀랍고요. 모든 항해 때마다 인도로 가겠다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토록 원했던 양념도 금도 발견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원망만 듣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위대한 탐험가로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콜럼버스는 지구 안쪽에 또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요. 아시아에서조차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동식물들이나 아시아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 같은 신대륙이라는 걸 뒷받침해줄 증거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발견한 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땅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발견한 땅이 인도라고 믿었던 거죠.
콜럼버스의 항해는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의 탐험대가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특히 스페인 탐험가들은 계속해서 금을 찾아다녔고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전파하려 애썼습니다. 콜럼버스를 통해 신대륙을 처음 유럽에 소개했던 스페인은 총과 대포를 앞세워 오랜 세월 고대 문명을 이어온 이 땅의 주인 인디언 제국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유럽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원주민들은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인디언들은 선조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땅을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꿈에서조차 본 적이 없는 머나먼 땅 유럽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1519년 스페인의 헤르난 코르테스는 지금의 멕시코에 군대를 상륙시킨 뒤 아즈텍 인디언 제국을 멸망시켰고요. 1530년대에는 프란시스코 피자로가 페루의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상륙한 지 50년 만에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의 넓은 영토를 스페인의 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금도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은 원주민 선조들의 언어를 잊고 스페니쉬, 즉 유럽의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대륙을 가장 먼저 탐사한 스페인은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스페인의 이런 영토 주장을 받아들일 리 없었고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탐험가들도 앞다투어 북아메리카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신세계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스페인에 한 발 뒤쳐져 있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음 신세계 탐험을 지원한 것은 1578년이었죠.
경들은 우리 영국이 스페인과 맞서 싸우기에 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스페인이 신세계 땅에서 하루가 다르게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데 경들은 이렇게 멀리서 팔짱 끼고 보고만 있으니 왜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두려운가요? 저 넓은 신세계 땅은 먼저 가서 차지하는 나라가 주인이 되는 거겠지요. 시작은 스페인이 먼저 했지만 그 땅의 주인은 우리 영국이 돼야 합니다. 험프리 길버트 경, 위대한 영국의 기사여. 그대는 하루빨리 신세계로 떠나 이교도들의 땅을 차지하라.
여왕 폐하, 신 험프리 길버트, 백기를 열어 신세계 땅의 금과 새로운 식민지를 여왕 폐하께 바치겠나이다.
영국인 중에서 처음으로 신대륙 정착을 시도한 사람은 군인이자 항해가인 길버트였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6년 만기의 치컷장을 얻어서 1578년 11월 19일 최초의 항해를 시도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pen book. Open book입니다.
Here is a saying that you might hear in an American English conversation. Open book. Well, does that mean someone is talking about reading? Let's listen.
You never have to wonder how Megan is feeling. It's so easy to read her emotions. She's an open book.
You are so right. She is easy to read. You can always tell if she's having a good day or a bad day.
오늘 본문에서 맥스가 줄리에게 You never have to wonder how Megan is feeling. 메건의 감정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It's so easy to read her emotions. She's an open book. 걔가 어떻게 느끼는지 쉽게 알 수 있거든. 라고 하자 줄리가 You are so right. 내 말이 맞아. She is easy to read. 메건은 파악하기 쉬워. You can always tell if she's having a good day or a bad day.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 척 보면 알 수 있지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open book,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You never have to wonder how Megan is feeling. It's so easy to read her emotions. She's an open book.
You are so right. She is easy to read. You can always tell if she's having a good day or a bad day.
Today's expression is open, O-P-E-N, open book, B-O-O-K, book, open book, open book. When you say someone is an open book, you mean the person's emotions or thoughts are easy to understand, or as you just heard in today's conversation, easy to read. A person who is an open book does not hide secrets well. If you have a friend who is easy to read, you can call him or her an open book.
말도 안 하고 속을 꾹꾹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반면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가며 자기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정 상태도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음도 훤히 보이고요. 이렇게 감정이나 생각이 잘 드러나는 사람을 가리킬 때 open book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비밀이 아예 없다 싶은 사람이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말 그대로 펴놓은 책 같으니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이 open book은 사람뿐 아니고 사물을 대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맥스가 줄리에게 친구 메이겐은 It's so easy to read her emotions. She is an open book. 라고 했습니다. 걔가 어떻게 느끼는지 쉽게 알 수 있거든. 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If you ask Kate, she will tell you. She doesn't keep any secrets because she is an open book. 라고 하면 케이트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야. 비밀이 없는 사람이거든.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 never have to wonder how Megan is feeling. It's so easy to read her emotions. She's an open book.
You are so right. She is easy to read. You can always tell if she's having a good day or a bad day.
Let's review. When you say someone is an open book, you mean the person's emotions or thoughts are easy to understand or easy to read. Open book. Open book. Open book.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리오 세이어의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 당신은 날 춤추고 싶게 만들죠 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단지 안보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자유와 시장 경제, 강력한 경제적 협력과 관련한 상호 공동 가치에 기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아시아 순방을 했던 펜스 부통령은 한국의 기업인, 투자자, 사업가 등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 규모의 무역 상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수한 미국 제품과 서비스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 경제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된 지 5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FTA가 발효된 이래로 양국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 규모는 거의 2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상품 서비스 수출은 6%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수출은 30%가량 증가해 사상 최대치인 21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게 한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해외 직접 투자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러나 양국 간 이처럼 강력한 경제 협력에도 불구하고 교역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펜스 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특히 한국 업계에 대한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이것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미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모든 무역관계에 적용될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 걸쳐 여러 상대들과 맺은 무역협정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들이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똑같이 이익을 주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이 미국과 한국 모두의 경제에 이익이 되고 양측 모두의 일자리와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강력한 미국 경제는 한국을 비롯해 모든 교육 상대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